지난주일 누가복음의 문화 스토리 삭개오 집에서 삭개오를 위해서 베풀어졌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삭개오는 미래가 열려있었던 관료입니다. 그런 특권이 이제부터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금으로 축적한 부와 명예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왕 아켈라오를 섬기는 일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문화를 받은 종과 같이 땅속에 파묻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탄식이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감람산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보내서 엄마 나귀와 새끼 나귀 를 보고 끌고 오라고 하시죠. 선지자 전통에 의하면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언에 따라서 성취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제가 드라마틱하게 표현한다면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맞추어 가지고 행동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맞아요. 그러면은 아 선지자구나 라는 표현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타고 오심에 대한 그 분위기가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다 라고 하는 스가랴의 그 표현을 보면은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을 보셔야 돼요. 다음 구절에 보면은 평화라는 말이 이제는 이해가 갈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너희들이 평화가 없구나 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전차를 없애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전차는 탱크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제거하며 전투용 활을 꺾어버리겠다. 너희 왕이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할 것이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릴 것이며 유프라테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라고 스가랴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 새끼 하나 타고 가는 그걸 드라마로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의미보다도 그 뒤에 내가 왕인데 그 왕의 역할이 전쟁을 일으켜서 때려 부수어서 내가 정복을 하든지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내가 나라를 회복하고 제대로 세워보겠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는 말 어느가 호산나이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주 혹은 야외 유대인들 식으로 발음하면 야외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라고 해야 되죠. The Lord.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쉽게 야외 여호와라 그러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는 여러분들이 호세아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호세아가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나라는 것은 지금 이런 말이에요. Save now.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The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요. The coming, in the name of Yahweh,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호산나라는 말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산나 뒤에 또 나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 나는 우리 한국말로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앞뒤가 좀 바뀌어 있는데 우리가 당신을 찬송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무엇을 알고 있어요? 스가랴를 알고 그 당시에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나서 왕이 되겠다는 그러한 스토리를 예언적으로 알던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노력을 했던 알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올라온 청년 나사렛 출신 예수한테 메시아라는 땅하지 않을 듯한 의미를 부여하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문화 비유 다음에 이 사건이 즉 호산나 입성 사건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나는 순례자 예루살렘에 왔어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문명적으로 이미 혜택을 많이 받는 시대에 살고 있죠. 특히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은 그 장면의 뒤에 잠시 보이는 힌트 같은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아 저것이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코카콜라 선전할 때 뭐 요즘처럼 이렇게 캔으로 선전이 나오면은 요즘 이야기지만은 그 날씬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1920년, 30년대 스토리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할 그 장치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마치 내가 작가가 되어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날아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순례자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면 뭘 해야 됩니까? 사진 찍어야 되죠. 사진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디오 리코더처럼 이렇게 필요한 장면들을 다 찍어야 됩니다. 필요한 장면을 찍을 때는 사진 촬영한 사람들은 그게 뭐 찍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보면서 분석하고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다시 되뇌이는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로서 내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이 왔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의 기록에는 coming king, 오시는 분, 오시는 왕, 혹은 평화, 영광 이런 표현들은 로마의 황제, 시저 황제, 혹은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황제에게 붙이는 단어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것도 본래 기독교 표현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게 사용하는 극존칭의 표현인데 그리고 황제가 주인인 나라에 우리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시는데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화로다 라고 황제의 그 극존칭을 뺏어 와버린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로마와 친한 사람들은 극도로 분노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 평화가 지금 숨겨져 있구나라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포위 공격을 당하는 예루살렘 함락의 옛 역사를 회상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앞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 후에 다시 한번 실제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무슨 점쟁이처럼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맞추는 스타일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함락당한 그 사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곤욕을 당한 그 사실이 450년 전, 한 500년 전, 500년 더 되군요. 그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들었어. 그리고 지금도 제2의 바벨론, 제3의 바벨론 하는 로마가 와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문맥 하에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황제를 지칭하는 극존칭의 말을 빼앗아 온 군중들의 호산나, 호산나 여기에 대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기득권층들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가? 이게 시저의 권세인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권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엇이 맞느냐? 말해달라고 막 다그치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이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엄청난 리스키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사람들한테 거꾸로 질문하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의 답은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애매모호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빠져나가는 그런 스타일로 답을 하십니다. 한마디 이제 붙인다면 시저에게 시저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보내라 pay back to Caesar 이런 뜻이에요. pay back이니까 뭡니까 그 사람이 내한테 물건을 줬을 때 돈으로 지불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radical한 굉장히 전투적인 언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70년, 180년 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그 전에 BC 한 170년 전에 마카비 독립운동이 있었을 때 그리스의 통치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정서가 담 담겨 있는 말이 payback입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혹독한 탄압 정치를 하고 돼지 머리를 성전에 올려다 놓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극도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였기 때문에 돼지 머리를 올리는 성전에 올리는 그런 나쁜 짓에 대해서 we will pay back 그런 의미예요. pay back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 압제자에게 저항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이중적인 뜻이에요. 본래 우리는 이 말이 더 맞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감사하라. 이것도 역시 페이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렇게 놀라운 화수를 통해서 이 위기를 넘기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사건의 연속 선상에서 또 어떠한 일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악한 소작인 뭐 한국말로 번역하기 굉장히 좀 어색한 표현이 있는데 영어로 wicked tenant 소작인 임차인 세입자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아파트를 구했으니까 제가 세입자입니다. 제가 소작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한테 아파트 살라고 이렇게 줬는데 제가 아파트 세를 안 내는 거예요. 이게 the wicked tenant.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이 그 돈을 받으려고 대리인을 보낼 거 아니에요. 대리를 보내가지고 황 목사가 지금 아파트비를 안 내고 있다. 돈 받아 와 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면은 그 사람이 내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월세를 안 내는데 돈 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은 제가 딱 보니까 돈을 이제 안 주려고 악한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핑계를 붙이죠. 내가 당신이 그 주인이 보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내가 또 힘이 세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막 욕도 하고 그냥 아주 상피를 주고 쫓아보내버려. 이런 스토리예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 빌려준 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리인 다 보내고 나서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야, 저 녀석이 지금 주인의 상속자지. 그렇지. 그러면 내가 죽여버리겠지. 그렇게 죽이는 그런 사건. 이건 하나의 비유에 실제로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 상속자인 이유 죽여버리자라고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주인이 극도의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이웃에 있는 자기 친구 돈 있는 사람의 사람 중에 그 당시에는 각 돈 많은 사람들 프라이빗 아미가 있었으니까 그 군대를 사가지고 야 저거 썰어버려라 라고 하면서 이 비유가 맞춰집니다. 그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런 일은 우리한테 일어나서는 안 되죠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엄중한 상황이라는 건 다 알죠. 이것은 비유인데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 쓸모없는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은 쓸모있는 돌 중에서도 가장 쓸모있는 돌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아니 이게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구약에 있었던 말을 인용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돌 위에, 이 돌은 뭐예요? 코너스톤, 머리돌입니다. 가장 귀하게 사용된 그 돌, 그러니까 버려졌던 쓸모없는 돌이 가장 귀하게 쓰여진 돌이 이래 코너스톤이니까 뭐 기둥이 여기에 하나 저기 아주 가장 큰 게 하나 있겠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동양권에서는 사실 별로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단어 아람어 그 원어를 좀 살펴보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에벤에셀 아시죠? 에벤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에벤은 돌입니다. 돌. 에벤. 그리고 베냐민 할 때 벤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야민의 벤이라는 뜻이에요.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언어학적으로 혹은 phonetically 음성학적으로 모음은 보통 발음을 잘 안 해요. 저도 미국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무슨 A와 I가 있는 영어 발음 뒤에 나오는 단어를 들으면은 그 앞에 모음을 하나도 안 들려요. 마찬가지예요. 에벤의 에자를 빼버리면 벤이 돼버려요. 에벤, 에벤. 벤이라고 하든지 에벤이라고 하든지 우리는 에벤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권하고 영어권 말하는 툴을 보니까 모음은 잘 소리가 안 나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벤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아들이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 아들 위에 뭐가 떨어지면 그거는 다 산산조각 난다는 거지. 그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이라는 그 코나스톤과 같은 그분이 아들이신데 그 위에 뭐가 부딪힌다. 산산조각 난다는 것이.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 그게 부엉 떠가지고 사람 위에 떨어진, 그거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가루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끔찍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표현의 그 핵심이 뭔가 하면은 내가 돌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대적하는 자, 나에게 부딪히는 자는 다 콩가루가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네. 예루살렘에 오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코너스톤을 보고 거기 사진을 찍고 있어요. 누구를 관찰하고 있습니까? 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는 기간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는 예루살렘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중에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거는 별로 오늘의 주제와는 큰 관련은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하나의 이미지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다라는 그 이미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마태복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것을 누가복음의 버전으로 거꾸로 이야기한 거예요. 평화가 없는 동네여 이런 뜻이죠. 그냥 무고한 선지자들을 죽이는 동네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계열 스가랴든 호세아든 그 모든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모든 선지자 계통의 그 라인에 그 파이널 라인에 누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아까 저게 그 위키드 테넌트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이제 연결이 되시죠. 그런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당연하죠. 우리는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이든 뭐 우리가 집에서 농장을 하든 닭을 키우고 오리를 키우면은 알을 품고 새끼 병아리가 나면은 품고 있는 그 엄마 암탉. 우리 성경에는 주로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피난 혹은 피난처라는 그 단어와 이제 합해져 써 있는데 내 영혼이 주를 의지하면 내가 재난이 지날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하겠습니다. The shadow of the wings. 이렇게 날개와 그 안에 피난 혹은 이런 단어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저는 현대적인 의미로 잘 관찰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농장에서 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다가 화재가 나버렸어요. 그럼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농가 건축물들은 불 잘 탑니다. 불 확 다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왕창 내려앉으면 그 안에 있는 돼지나 소나 닭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이제 손해를 보는 이미지인데 엄마 닭이 병아리를 품고 거기에 타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방대원에 와서 진화를 하고 다 헤쳐보니까 병아리가 살아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루살렘을 품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포인트는 뭔가 하면 they do not know.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도를 모르신다는 것이죠. 어떤 의도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총과 칼을 버리면서 평화의 방식으로 호산나 하는 호세아, save, salvation, 구원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다음 주가 뭐 종려주일이지만 그 그림을 여러분들 좀 그려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또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또 영화 촬영을 할 수 있어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장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사람들이 본래는 순례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제가 저 메소포타미아에 사는데 저기 이집트에 사는데 저기 로마에 사는데 그리스에 사는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고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필그림이주를 한다는 것이죠. 순례여행을 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뭡니까? By the name of Yahweh. 여호와 이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올 필요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웰컴을 해야 되지. 종려나무를 흔들고 웰컴 오십시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문제는 그 웰컴하는 거민들은 That's okay. 어때요?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지도자들은 웰컴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게 실망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루살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의 그 지도력에 따라 온 나라의 운명이 이제 망해가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힘센 사람한테 굴복하는 것은 굉장히 굴종처럼 보이지 않아요? 너무 힘이 센데 그건 뭐 바위에 계란으로 치기까지 하는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내가 죽어도 너희들한테 종이 되어서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석을 달리 하고 맞고 틀리고 그런 이슈로 이야기하기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포인트는 I am the son. I am the son of God.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총칼로 다 제 사람들 다 처리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평화의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평화의 방식은 암탉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기가 불에 타서 죽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병아리를 살려내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러한 장면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들이 이제 한국 드라마 많이 보는데 한국 드라마 다 보고 나서 서로 이야기할 때 아 이게 교훈이다. 아 저게 어떤 뭐 멋있는 포인트 같다. 그런 거 이야기합니까? 대충은 요즘은 이야기 안 해요. 거의 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거의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 핵심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비디오 카메라를 갖다 대고 보여주는 것만으로 그 사실만 우리가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Blessed the one who comes by the name of Yahweh or in the name of the Yahweh. 우리가 순례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환전과 환대를 받아야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rejection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밴 위에 떨어진 조그마한 다른 돌들이 와가지고 콩가루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건축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로운 건축자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 앞에 보이는 그 성전은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포기하신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성전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He is no longer protecting the temple. This temple. 왜? 평화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메시지를 이미 전해왔고 지금도 전하고 있건만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비디오, 이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정한 코너스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좀 더 단어를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방문하다라는 말은 visitor라고 visitation 우리 성경에는 visitation은 한국말로 번역이 권고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권고하다, 돌아보다, care하다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참 돌아봄을 당하죠. 그러나 그게 한 가지 뜻이 되지만은 또 다른 뜻은 무엇입니까? 인정사정 두지 않고 벤에 부딪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부서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눈물이 닦이고 우리의 고통과 한숨이 위로를 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자는 엄청난 파멸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를 가지고 왔다면 이제 그저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카메라를 들이대는 방법을 통해서 설교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뭐 한 번씩 가도 제가 자주 이제 이야기하는 방법인데 그걸 제 아이디어로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치 스스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장면들을 가지고 찍어대듯이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가 어떤 방식인가 하면은 그 카메라는 비유를 통해서 wicked tenant 사악한 그 그 아파트 세입자 돈 안 내는 사람의 비율을 통해서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벤 에벤이라는 언어유희라고 그러죠. 말장난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흔히 있는 방식. 그리고 마카비 저항운동은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있지 않지만 일부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돼지머리입니다. 그것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저 감람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페이백하라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주라. 즉 독립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화 방식은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 비디오 촬영 방식과 다르다고 저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메시지의 전달의 방법입니다. This is the way 방법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전달하는 중요한 하나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냐는 것이죠. 메시지 전달의 방법과 목적을 저희들이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의 목적은 평화의 방식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겠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유대인들과 소통하고 때는 늦었지만 그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때는 늦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교훈을 계속 간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평화의 방식은 자기 자신이 암탈구로서 죽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방식과 그리고 이 메시지 전달의 그 목적이 유효하다면 우리 세길교회 교인들도 이 성경 말씀이 주시는 그러한 그 방식도 따라해보고 그리고 그 목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